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대예언을 계속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사망과 죄에 대한 계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예언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우리와 애청자들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목사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뜻을 알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 그 죄의 실상을 성경적으로 밝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아주 명확한 지적이죠. 예, 죄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지요. 예.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선과 자비와 사랑 등 소위 모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죄와 관계된 개념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로마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또 5장 18절에는 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범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한 범죄입니다.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한 사람의 범죄는 한 범죄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요. 한 사람의 범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한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한 사람의 오직 한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번역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선고된 것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선고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한 사람이 한 범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습니까? 여기에 죄에 대한 수수께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알아야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죄와 성질이 다른 것인가 보죠.
예, 그렇죠. 예.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상태를 뜻하시는 것 같네요. 죽는 것과 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 예, 정확하게 죄와 사망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년 들어 이미 어느 날한 번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자세하게 그 경위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사망과 관계 있다는 말은 죄와 생명 문제가 관계되어 있다는 뜻이죠. 도덕적인 죄들은 극악한 죄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취하는 사형 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범하는 도덕적 범죄들 때문에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런 도덕적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했겠습니까? 구주의 희생을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죄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한 범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죄가 한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 한 범죄, 곧 한 개의 범죄가 근본적인 죄이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한 범죄라는 말이죠.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억울하지요. 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게 살았는데 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는 항의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예.
예,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것이 운명이거니 하고 체념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런 항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범죄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과 관계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루시퍼의 반역과 루시퍼가 이 지구에 와서 우리의 시조를 유혹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미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지요.
예.
아,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예수께서 친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마태 22장 30절에 이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 그런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천사들이 천사를 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다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이미 바람과 불꽃으로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이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는 동기입니다. 지구의 생명은 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생명은 오직 한 생명, 아담에게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지구의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생명을 잃으면 지구의 인류에게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예, 그것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말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 사람을 두고 말할 때 한 생명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만들고 조상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조상에게서 나에게까지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나에게 조상이 없다면 나는 없지요.
예.
그래서 아담이 생명을 잃으면 그의 모든 후손은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아담의 후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도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 얘기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세히 다시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요. 내용이 중복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복습도 되겠죠.
예.
아, 이미 전에 말한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악과를 먹은 즉시 잃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미 말한 대로 생명은 빛인데 아담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영원한 생명이 빛으로 그들을 둘렀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셈인데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고, 그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영생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육체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후손들은 사실 살아가는 것이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정죄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그것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적으로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된 상태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 개신교에서나 가톨릭에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요. 예. 이 원죄라는 말은 이게 별로 쉬운 용어가 아닙니다. 예, 원죄 얘기를 하면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거스틴은 원죄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도덕적 타락성이라고 정의를 한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은 죄를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근거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나온 설명입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도덕적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원죄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어거스틴은 엄청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얼마든지 선을 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예수님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선행을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펠라기우스의 주장도 일리가 있죠. 또한 어거스틴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다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죄를 도덕에 근거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생긴 사상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원죄라는 말만 하면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펄쩍 뜹니다. 용어라는 것은 한번 의미가 고정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죄를 생명과 존재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원죄라는 말을 사용할지라도 어거스틴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이 아담이 가지지 아니한 생명을 받아 태어날 수 없고 다 사망이 되어 태어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가 되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정죄된 사실을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원죄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단어를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요. 네. 예. 그러나 그 단어를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차라리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면 괜찮을는지 모르겠네요. 네. 원죄라는 말 대신에 근본적인 죄,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아담이 생명을 잃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사형수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사형수로 정죄된 것뿐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형수가 된 것을 원죄라고 표현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그 뜻입니까? 라고 목사님이 한 질문이 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 원죄가 아담 안에서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원의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원죄의 대립 개념으로 원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의, 원래의 의라는 뜻이죠. 예. 예, 이 목사님이 용어 하나를 창작하셨네요. 예, 정말 그런 개념이 성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원죄를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예. 그러면 원의는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하면 되겠죠.
네.
예. 아, 그러네요. 원죄를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상태를 뜻한다면 원의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을 뜻하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사실 성경은 생명을 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읽었던 로마 5장 18절을 직역을 하면은요.
네.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정죄 속으로 또한 이렇게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생명의 의롭다함 속으로 예, 이것이 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네.
아, 자, 여기에서 이 생명이 의라고 나타났죠.
네.
예, 로마서 6장 4절로 7절을 읽으면은 의가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로마서 네. 6장 4절로 7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이제 잘 보세요. 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이 원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생명과 존재 문제로 구원의 도리를 생각할 때 죄는 사망이며 존재를 상실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예.
도덕적인 죄는 성경에서 죄가 아닙니까?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도덕적인 죄도 당연히 죄이죠.
예.
그런데 도덕적 죄들은 근본적인 죄인 사망의 썩는 모습들일 뿐입니다.
예.
오늘의 천연계의 현상에도 생명 있던 것이 생명을 잃으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하나님의 참생명, 영생의 생명을 잃고 사망의 존재가 된 사람에게 당연히 부패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 죄들입니다.
예.
썩는 현상이죠.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옛사람, 곧 아담 안에서 사망의 상태로 태어나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썩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썩는 냄새가 지독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부제도 치고 방취제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이 바로 이 교육과 도덕과 종교들입니다. 예. 그리고 썩는 일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권선징악으로 나타나죠.
네.
예. 상벌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부패하게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이 썩는 사망의 존재이니까요. 사람의 기대대로 안 썩는 자리에 이르지는 않지요.
네.
예. 아, 요즘 이 한국의 청소년들의 실상을 한번 좀 보십시오. 아니, 모든 오락 프로그램들은요, 썩는 것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예. 썩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나 도덕이나 종교나 다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것도 다 썩고 있어요.
네.
예, 썩는 것을 방지하려면 썩고 있는 것은 싹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살아 활동하는 존재가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주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아담원에서 죽은 사망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구주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을 지금 근원부터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말이 좀 길어지죠. 애청자들께서 우리의 대담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는데 좀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아마 잘 따라오실 겁니다. 도덕적인 죄도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것은 사망이 된 존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곧 원죄에서 원의로 옮겨올 때 썩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목사님 참 어려운 문제를 잘 꼬집어내셨네요. 예, 그 문제는 목사님 질문대로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예. 예,
사실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예.
요한일서 3장 9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셨거든요. 예, 이 거듭나는 문제는 우리가 이 금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한번 했거든요.
네.
예. 예, 성경을 성령의 인도로 바르게 깨달으려면은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거듭난 문제에 대한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않을 시로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자들이 다 생활로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지구에 죄가 없었지요.
예.
루시퍼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즉 사망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예.
루시퍼는 사망의 세력이거든요.
예.
예. 그처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썩지 않지요. 생명 있는 것은 썩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죄라는 말을 썩는다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은 좀 뜻이 분명해집니다.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썩지 아니하나니,
네.
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썩지 못하는 것은,
네. 네.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썩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썩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면 개념이 좀 뚜렷하겠어요.
네. 네.
이 말씀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세상과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상처를 입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도덕적 죄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 머리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죄는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네요.
예,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도 다 사망에 썩어질 존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으흠.
창조주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담의 사망이 된 육체의 생명과 관계없는 한 영원한 생명을 보내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죠. 예.
아마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실까지 말씀하신 것 같고 그 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며 구원의 경륜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지 말씀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죠.
네.
예. 그들은 이미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네.
이 생명과는요, 그것을 먹으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보다는요,
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는 특권을 나타내는 과일이라고, 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아, 그런데 이미 그들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네.
아, 이걸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한국에서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예, 국자, 네. 금 배지입니까?
네, 배지. 예,
금 배지를 달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선거 부정했다 어쨌다 이래가지고서 재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면은 이 금배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요.
반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금배지를 계속 달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금배지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특권을 주는 게 아니고
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금배지를 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도 생명과도 똑같아요.
예.
아담과 그 아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을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자격이 진짜 선악과가 아니라 말이라고 헛나오네. 생명과를 먹는 자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고 땅을 경작하면서 그들에게 허락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가르쳐 주신 대속의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막아가지고 사람 못 가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예.
나중에 구주가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그 나무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만들지 않도록 잘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 장치는 훗날 성소 제도로 구체화됩니다.
예.
이 장치는 가장 원초적인 성소의 모습이거든요.
예. 예,
속죄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적 장치이죠.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마도 이 그룹들이 있고 화염검이 있는 이곳에 와서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사실에 미루어서 그는 철저히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생활했을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이미 구주가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더욱 구주를 믿고 재림하실 소망 중에 굳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단과 세상의 공격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잘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쳐야겠네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생을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죄 짓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